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첫 창조와 또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 등을 비교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고찰해 봤습니다.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하고 출애굽기 14장 15장의 내용하고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제가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지킴과 절기 준수를 자신들의 빛 됨의 근거로 내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례들과 장로들의 유전 등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선민됨을 자랑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초막절 명절날에. 그런데 그러한 초막절 명절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생수고 내가 물이고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그들의 열심을 기각시켜버리고 또한 그들을 어두움이라고 선포를 하시고는 그들이 내어놓고 있는 열심과 방법이 아닌 예수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예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사건을 삽입으로 집어넣어서 유대인들의 추악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만 말미암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죠. 그죠? 그게 요한복음 8장 서두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자신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의인됨을 주장하고 있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의 무용성,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기각시키고 은혜로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 뒤로 숨어라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그죠? 특히 요한복음에는 그 은혜가 아주 오롯이 드러나 있어요. 자신들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불가능함을 지적하시고 구원자 앞에 항복하라 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인됨의 근거로 제시하는 율법을 들어서 계속해서 살인을 시도하고 있음을 에피소드로 중간중간 넣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9절 이하를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놓고 율법을 어긴 자라는 죄명을 씌워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들의 가축을 위해 일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안식일날 생명을 살렸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초막절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고발이 되어 있고, 8장으로 넘어가서는 유대인들이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또 들고 한 여인을 죽이려고 오죠. 보세요.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열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또 그들의 모습, 그리고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으로 가련한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세요? 그들이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흉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마침은 뭐다? 사랑이죠. 우리 뭐 누누이 확인했죠? 로마서 13장 8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런데 그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들고 다른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의 주인인 하나님까지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이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빛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다른 말로 자신들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어두움임을 공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폭로를 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열심히 초막절 예식을 행하면서 제단에 물을 갖다 붓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용한 것으로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는 역시 초막절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촛불을 켜고 춤을 추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100피트가 넘는 촛불을 켜고 밤마다 춤을 췄다고요. 그들에게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그거 너희들이 켜는 거 그거 빛 아니다라고 그들의 율법의 행위를 기각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율법으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빛으로 나올 수도 없음을 고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삽입해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들이 적혀야 할 그 땅에다 자신의 이름을 대신 적어 넣음으로 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가늠한 여인이 살아나고, 가늠한 여인은 우리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서두를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요.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1절에서는 분명히 어른으로부터 아이의 일으키기까지 전부 다 도망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근데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 여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성경이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다시는 어떤 구절을 받는 말일까요, 여러분? 다시. 그럼 그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시는 어느 것을 받는 말일까요? 그 12절은 7장 37절 이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도 잘 들어두셔야 돼요. 연구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재미없는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제가 힘이 빠져서 못해요.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당신의 생명수 되심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8장 12절에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삽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삽입을 쏙 빼고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아 그들은 바로 7장 37절의 그들이었고 다시는 내가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을 전제하고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그 삽입 부분은 그 이야기들을 양쪽에 있는 샌드위치의 빵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용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이야기와 그 가운데 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 거죠.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기법 중에 대표적인 기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 맥락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율법 아니야. 인간의 가능성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예요. 길지만 그 이야기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 구절만 읽으면 보편 구원론자들 유니버설리즘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죠.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온 세상을 다 비추러 왔어. 나는 전부 다 구원해낼 거야. 이런 이야기 같지 않아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뒤를 읽어보면 구분이 금방 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은 누구예요? 나를 따르는 자, 그 자들만을 세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세상이 두 가지로 쓰인다 그랬죠. 죄인들 전체를 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킬 때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과 함께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들 중에 세상이었었는데 건져진 세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후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의 세상은 누구예요? 역시 후자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하고 안 믿는 자는 구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상, 세상이었다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고 그들을 비추기 위해 비치신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다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나중에 17장에 가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세상은 세상에서 견짐을 받은 세상,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이 비치신 예수가 주는 생명의 빛을 부여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비추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비치신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예요? 어두움이죠. 그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어둠은 자신의 어둠을 지적하는 빛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능성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둠과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빛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꺼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어둠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거짓 증거자로 몰아붙이죠. 13절 볼까요? 본문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는 거짓말장이야. 왜? 자기보고 어둠이라고 하니까. 그를 자기보고 어둠이라고 하는 그를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려야 되거든요. 너는 거짓 증거를 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참이 되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서 너는 네 스스로 혼자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는 참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역시 율법을 들어서 율법의 주인인 주님을 거짓말장애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기가 막힌 대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가 어딨냐? 물어보죠. 네 아버지가 어딨냐? 물어본다고. 19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하나님을 지금 목숨 걸고 섬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폭로를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그들은 심판대에서 사망이라는 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원 성취나 질병의 치유나 재물의 획득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들은 사망으로 떨어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신 거예요. 너네 이제 죽는다라고. 그만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고 싶었을 만도 한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20절 보세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성경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굳이 밝히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나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 상반부에 예수님이 연보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어구가 나오죠. 연보궤는 어디에 놓여 있어요? 이방인의 뜰 다음 여인의 뜰에 13개 연보궤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뜰 바로 옆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연보궤 앞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하는 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 그를 잡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시퍼런 율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선민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라는 독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자기들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며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21절 보실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참 무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너희는 땅에 속한 자들이고 죄에 속한 자들이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 노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살해하려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죄이며 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이라는 어구가 있죠.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언제 나왔었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네로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주님은 지금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관점으로 군중들에게 고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회법상, 윤리상, 도덕상, 우리가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증상들이죠.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고 두통이 나고 하는 것처럼, 근데 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두통약만 먹고 콧물 멈추는 약만 계속 먹으면 그건 안 되단 말이죠. 감기를 고쳐야죠.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들의 가능성을 믿고 그리고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운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런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거.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그분께 순종함으로 존재하고 또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왜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 나도 내 안에 힘이 있어. 그리고 나도 가능성이 있어. 내가 왜 무기력해? 내가 왜 무능력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운행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스스로 이 세상에 있는 힘을 쌓아 행복에 도달할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자체를 죄라고 그래요, 성경이.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많은 죄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불가능함과 무력함 속에 있는 가련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아주 불가능함과 무력함 속에 있는 가련한 존재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얼마든지 자기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성원에 이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행복에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인 인간이, 다른 말로 무인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과 유로서의 존재 증명을 하려 할 때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는. 나는 나띵이구나 인정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서 견디질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무야? 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여기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데 왜 나보고 무라고 그래? 왜 나보고 불가능하다고 그래? 왜 나보고 무능력하다고 그래?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성도는 선악과 따먹은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고, 죽어라 그러면 죽고, 살아라 그러면 살고, 먹어라 그러면 먹고, 자라 그러면 자는 게 왔다군요.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 잘 듣는 게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군요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시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그 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시킬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불행 속에서 살다가 사망으로 던져지는 거고, 세상에게 속아서 세상이 제시하는 당근, 꿀 이런 거 받아 먹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속임수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자꾸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은 자꾸 기각이 되고 여러분의 욕심은 자꾸 파괴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하고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을 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성숙시켜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선에 이르고 구원과 행복에 이르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죄죠. 그러니까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물을 왜 갖다 붓고 있어? 촛불은 왜 켜놓은 거야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아니?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건 진짜 행복 아니야. 왜? 그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힘이었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어둠이야. 내가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다 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선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반드시 자기보다 약하고 못나 보이는 이들을 정죄하고 밟아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존재 증명이 시작이 되면요, 그는 반드시 다른 이들을 경쟁자로 심지어는 적으로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게 참 가치이고 어떤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것으로 자꾸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꾸 내 밑으로 떨어져야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체감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을 전부 경쟁자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적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뛰어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못나 보이거나 실수를 범한 이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부 가늠한 자들이면서 발각된 자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둠이라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열심 등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고 그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게 성경 지식이어도 그게 종교 행위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들의 가슴 속에 뻥 뚫려 있는 무저갱이라는 그 홀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채워주실 때만 가득 차거든요. 그때만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밑이 없는 갱, 그게 무저갱이잖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끌어모으고 쌓아서 그 행복에 이르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구원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공부할 텐데 구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풀려나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붙들고 그걸 할 때는 그 일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서 풀려날 때 우리는 자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러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야 목사가 지금 나를 가리켜서 표적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은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경고하고 또 성경이 질책하고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질책이나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내 얘기처럼 들려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모든 이들을 표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가 내 얘기하는구나. 저 왼수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야, 맞아. 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과 행복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감사하다. 로 가십니까? 아니면 너 언젠가 짱돌로 찍을 거야. 죽이고 싶으세요? 에? 아니면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호시탐탐 저의 실수하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어? 그런 왼수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정말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한 그러한 구원받은 자 성도들은 자기의 죄가 지적을 당할 때 더욱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잠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맞거든요. 나는 무거든요. 티끌이거든요.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가 맞거든요. 근데 예수의 은혜로 그나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도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어떤 생필품도 아니고 그냥 생산품,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품 정도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상품,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칭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의 하나님을 찾아 여기저기 쇼핑을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는 그래요. 왜? 하나님이라는 상품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유익이 되는, 기도 한방 하면 뻥뻥 응답이 떨어지는 그런 상품의 하나님을 찾아 쇼핑을 한다고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상품, 그런 제품의 하나님을 멋지게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희는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야.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살짝 뒤로 밀어놓고 너희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보좌를 흔들어봐. 내가 어지러워서라도 너희들 기도 들어준다. 이런 식의 가짜 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그걸 덥석덥석 물죠. 왜? 그들은 역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자신을 부인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뒤에 숨어서 그분의 은혜를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게 구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아까 우리 은혜와 기도했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너무너무 아직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때 너무너무 그게 절박하니까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슴은 목이 셀로판지처럼 돼 있어서 목이 마르면 붙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목마르면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냐고요. 갈구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러한 갈구는 나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Doing Nothing, Being Useless, 아무것도 안 하고 쓸데없이 존재하기라는 아포리즘은 오늘날 이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가 한 번은 곱씹어봐야 할 화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Doing nothing, being useless.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야. 먼지야, 무, 티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돼. 나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냥 기어 올라가느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하려고, 여러분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doing nothing, being useless라는 이 아포리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힘을 쌓기 위해서 한다를 목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팔을 불고 계신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여전히 잘난 척하려고 살고 있어요. 누가 조금 자기 무시하면 견디질 못해. 누가 조금 자기 인정 안 해주면 견디질 못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 왜 이렇게 살아 임마, 그러면 예수님 못 박아 죽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렇게 서로들 드러내려고 난리예요. 적어도 예의는 좀 갖춰줘야죠. 서로에게. 나만 잘나고 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인되고 감춰져도 상대방이 드러나게끔 그 자리로 초청받은 자들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게 논리적으로는 되지만 삶으로는 안 돼요.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이제는 손발을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언제까지 논리적으로는 돼도, 지식적으로는 돼도, 이론적으로는 돼도 그게 어떻게 사람의 삶으로 가능해요? 사람의 삶으로 그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돼요? 그렇게 다른 것으로는 전부 잘난 척하기 좋아하면서 왜 신앙으로 잘난 척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나 이 정도 하고 있어라는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싶어요, 정말. 그게 참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뭐가 성도의 삶이에요, 도대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 그 어떤 귀한 것을 내어놓더라도 극복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사망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무슨 뭐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그 사망을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부 모아놓고 당신들 인류를 위해 참 좋은 일 많이 한 거 안다. 그 머리를 맞대고 사망을 한번 이겨줘 라고 부탁하면 사망 이길 수 있나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그들이 한 업적들을 전부 모아서 자, 요 업적을 갖고 한번 사망을 이겨보자.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은. 그죠? 사망은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뒤로 숨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라는 그 은혜 뒤로 숨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nothingness의 고백에서만 극복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비축해야 하는 모순덩어리예요. 누가 미국을 세계의 경찰 국가로 임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붙들기 위해 미국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무기 비축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훌륭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 교활함을 가르쳐야 돼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혼자 사는 아이의 이삿짐을 날려주고 온 아이를 엄마가 호되게 야단쳐서 너 그따위 정신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 아이가 자살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하도 엄마가 닥달을 하니까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내일 시험인데 혼자 사는 애는 혼자 이삿짐 날려라 그러지 네가 뭔데 거기 가서 그걸 날려주고 와. 너는 내일 시험을 준비해야지 밥통 같은 놈아. 얼마나 나무랐으면.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현명하게 자라라 제발. 네 밥은 네가 찾아 먹어야지. 왜 너만 남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여 내어놓는 모든 종류의 선은 전부 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이 내어놓는 선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죄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훌륭하다는 기준을 인격적인 성숙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넘어뜨리며 남 위에 올라서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걸 훌륭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렇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니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에게서 나온 그 어떤 손해보이는 행위도 결국에는 자신의 손해와 상황 앞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숭배 교에 빠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숭배 교에 빠집니다. 나를 숭배하는 자. 우상숭배도 결국은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 이외에 전부 나머지는 자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나 숭배하는 자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선해 보이는 행위를 해도 그 인간은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는 거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순신, 간디, 공자, 맹자 이런 사람도 그러면 그렇단 말입니까? 그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가도 아까 신문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슈바이처를 제일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평생을 슈바이처처럼 살겠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부재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 자기의 손해와 상함 앞에서 연극은 할 수 있어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아는 자들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959년에 미국 캔사스주에서 일가족 살인사건이 났었어요. 그때 오헨리상을 두 번이나 받았고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라는 그런 책을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트루먼 카포티 아시죠? 그 트루먼 카포티가 그 칙칙한 범죄 현장을 취재하러 내려간 일이 있었어요. 그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트루먼 카포티가 논픽션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유년기 때 친구인 앵무새 죽이기의 저자인 하퍼리하고 같이 캔사스주로 내려가요. 이미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굉장한 부자였는데 아주 오랜 시간 그 범인을 취재하죠. 취재를 하면서 In Cold Blood라는 책을 써나간다고. 소설책을 써나가요. 나중에 그 책은 500만 부 이상에 팔렸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분량이죠. 그리고 그 소설은 주관과 객관이 결합된 아주 새로운 저널리즘을 탄생케 했다는 아주 극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 트루먼 카포티가 살인자들을 취재하던 도중에 그 살인자 중에 한 명인 그 페리 스미스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구명운동까지 벌려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늘 감옥에 찾아가서 섬겨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들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카포티의 딜레마는 역설적이게도 진짜 그의 사형 집행이 연기가 되자 일어나요. 이 트루먼 카포티가 In Cold Blood라는 소설을 쓰면서 결말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출고를 해야 되는데 사형이 계속 미뤄지니까 소설을 끝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섬겨주던 그 페리 스미스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그 회고록에다 그걸 써요. 그렇게 자기가 위했고 진심에서 우러나와 그를 섬겼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정작 내 완성돼야 할 소설이 완성이 되지 않자 그가 빨리 죽었으면 왜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야? 내가 구명운동 좀 했다고 진짜 안 죽여?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카포티가 천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자기의 야누스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딱 지각하자마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죽어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선이라는 것의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빚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칼을 들고 다른 이들을 살해하려 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옷술에 달고 다녔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삼아 떠벌리는 자들이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구제를 안 했나요? 했어요.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게 다 고아와 과부의 구제비로 쓰였다고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종교 행위들이 자기 존재의 가능성에서 비롯된 자기 의가 될 때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의 살해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유익에 그리고 자기 존재의 증명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그게 죄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전제로 구원과 행복에 도달하려는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해 마지 않는 선행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목을 조르고야만 하는 죄인들의 무서운 속성. 그것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행복과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들이 내어놓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과 행복과 선에 이를 수 없어요. 율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건 인간은 구원에 이를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예수를 꼭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과 행복에 이를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1장에서 지금 8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힘 빼. 내 말 들어. 왜 선악과는 따먹고 난리야? 니들이 그거 따먹어갖고 유익된 게 뭐 있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도 우리는 그 말 들으면서 또 따먹어요. 왜 안 돼? 왜 내가 이 세상 것으로 행복에 이룰 수 없어? 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할 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건 무슨 쳐죽일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수시로 따먹고 있는 거는 감지를 못해요.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남들과 다투고 남을 밟는 거 선악과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만 맨날 죽일 놈이래. 자기도 여전히 계속 따먹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쓴 글을 읽다가 참 오늘날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그 구절을 해설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그 말씀은 죄인들의 맹목적인 그 만몬 숭배에 대한 진단임과 동시에 예견이고 그러한 죄인들에게 쏟아부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은 풍요를 위한 우상 숭배의 관습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풍요가 온다. 그런 공식이 있었다고요. 죄인들은 이 땅에서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 땅의 것들을 이용해서 행복에 이르기 위해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예의도 포기하더라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성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새끼 염소를 잡아먹으면서 그 어미 염소의 젖을 짜갖고 거기다 삶는 거는 생각도 못한다고요.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하필이면 왜 그 새끼의 어미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삶아요. 근데 인간은 풍요를 위해 그 일을 서슴없이 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늙고 처치곤란한 어미소들을 통째로 갈아서 새끼 송아지들에게 먹입니다. 어미를 통째로 갈아서 풀을 먹게 되어 있는 송아지들에게 어미의 고륙분을 먹이는 거예요.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 삶는 거나 새끼 송아지한테 어미의 고륙분 먹이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풍요를 위해 별짓을 다 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제발 그런 거는 하지 마라.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어떻게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서 쌉냐. 어떻게 새끼 송아지한테 지 애미의 고륙분을 먹이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엄마 아버지 죽여갖고 그 고기 먹여요? 그건 안 되는데 인간들이 풍요를 위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인간들은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풀 먹게 돼 있는 송아지한테는 풀만 먹여요. 웬수더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심판의 단골 메뉴로 쓰시는 게 뭐예요? 온역, 뭡니까? 전염병. 광우병이 전염병이죠.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앞에, 시청 앞에 수많은 촛불 부대를 보면서 여러분, 야, 저 한국 정부 반성해야 돼,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반성해야 돼. 그 광화문 앞에 수많은 촛불은 교회야 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촛불의 의미를 몰라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치고 있잖냐. 심판이 이렇게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데 교회야 너희 뭐하고 있냐. 촛불 집회한다고 맞불 집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여전히 물질주의에 그런 실용주의에 빠져서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 진리는 어떻게 되든 말든 경제만 살리면 다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전해지든 말든 교회 경제만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건 사회건 교회건 전부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럴듯한 속임수 상품 내놔서 그거 덥석 물면 땡겨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교회의 경제의 유익만 되면 돼. 네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난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우린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어떠한 일을 할 때 한 번씩 생각해보고 하세요.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가 아닌가 고민들을 하시면서 사시라고요. 고민들을 하시면서. 구약에 나오는 온역, 전염병 이런 거는 아이고 무서워. 근데 지금 그 온역이 뭐 에이즈, 광우병, 조류독감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이 내려는 심판의 메시지는 어이구 무서워 그러면서 지금 자기에게 내려와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감지를 못해요. 제발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십시오. 다른 데 눈돌리지 말고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우리 하지 말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그럼 거기서 행복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개런티. 여러분 성도는 풍요의 쟁취를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또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몰라요. 송아지한테 어미 애비의 육골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지? 사람도 삶아 먹일지 몰라요. 내 거 아니면. 풍요가 주는 매력은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여 자기의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을 한번 잘 살아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걸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거 알고 그게 안 돼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열심히 가야죠. 더 열심히.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그 일 열심히 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전부 만나서 우리 손에 손잡고 우리 한 2000박 2001일 수련회도 하고 그러자고요. 거기서 영원히 사니까. 요새도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헤어지기 싫잖아요. 전부 모여서 거기서는 진짜 재미나게.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조금 아파하고 조금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조금 손해보셔야 돼요. 그거 잘 감수하고 거기 가서 좀 행복하게 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